에스겔 22번째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 에스겔 36장 23절에서 28절 봉독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번호계는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랍비는 히브리 성서 탈무드에서 아주 융통한 당시 유대사회의 영적 지도자이며 종교 교사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니고데모가 무엇이 알고 싶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금식과 기도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는 아주 성실한 바리새인이지만은 예언에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똑같은 일이 마틴 루터, 손을 신부입니다. 수도사고 똑같이 하는데 예언에 만족도 없고 천국에 간다는 자기 확신도 없어요. 자, 이런 니고데모를 꿰뚫어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의 계속되는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되는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자, 영어로 born again. 네, 여기서 again, again은 거듭. 원어로 아노템입니다. 아노템에는 다시와 위로부터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거듭난다는 얘기를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로 들었습니다. 거듭나와 다시 태어나다 원어로 겟나와 아노데는 사람의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과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율법의 행위로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의 거듭남을 설명하는데 오늘 보면 에스겔의 표현에 의하면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그 마음에 드는 것.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었죠? 크리스천 삶에 아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놀라운 것은 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 아주 상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을 영혼 육으로부터 구별을 하죠. 그래서 영혼 육으로 구별할 때는 3분법. 에이, 무슨 영이 있느냐? 혼과 육밖에 없다. 그러면 2분법. 또 2분법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가장 많이 혼동되는 단어가 영과 혼, 그리고 마음까지 들어가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도 히브리 원어의 뜻과는 다르게 번역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 혼, 육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혼동됩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육. 히브리어로 바사입니다. 영어로 flesh예요. 플래시는 휴먼바디야, 사람 몸입니다. 이게 육입니다.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 영어로 breathe, wind, spirit 같이 씁니다. 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육과 영어 혼동하신 분 계세요? 혼, 히브리어로 네페즈입니다. 영어로 soul이에요. 여러분 soul란 말 수도시 들었죠? 자, soul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이 soul은 혼은 영과 육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 학설이 있어요. 혼은 좁은 의미에 육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 프레시는 몸, 바디 플러스 혼, 소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동물에게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있고 강아지한테도 있고. 혼은 컴퓨터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컴퓨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그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근데 혼은, 이 소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500번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500번에 나오다 보면은 이 소울이란 말만 나오면, 혼이란 말만 나오면요, 헷갈려요. 무슨 소리 하는지. 도대체 이게 사랑을 하는 건지, 정신을 얘기하는 건지. 자, 근데 몇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넓은 의미는 영, 혼, 육을 다 가진 사람 전체예요. The entire person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몇 번을 제외하는 건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몇 번은. 소울이란 말, 혼이란 말이 나오면 아이가 한 사람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그럴 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70네페즈라고 나옵니다. 70혼이라고 나옵니다. 사람 전체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일 때 혼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혼, 영, 몸. 여기는 관절과 골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 생각, 뜻.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단어들이 모두 기록된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은 뭘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죠? 마음이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게 내 마음이에요. 자,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영어로 헐트예요. 자, 헐트는 육체에 속하면은 심장이라는 그 피지컬 오르간이에요. 심장. 그렇지만은 이게 혼에 속한 기능으로 사용될 때,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마인드나 윌입니다. 단어가 들어간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I give my heart to you. Heart and soul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이건 노래 가사입니다. 스티브 원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죠. 우리 heart to heart talk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마음과 마음으로 토크를 해보죠. 혼, 영은 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혼은 마음을 지배하는데 이 마음이 사람의 생각과 뜻이에요. 아까 mind and will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이 혼과 거슬려 싸울 수도 있고 혼과 혼에 순종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안 돼. 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좀 걷고 싶어야 되는데 이거 다 알아요. 안 그러죠. 예, 여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영, 혼, 영, 육, 혼, 마음 이런 거 다 구별이 지금 가시죠? 자, 여러분 이제 에스겔 강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에스겔서 우리 구성 한번 다시 살펴보겠어요.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을 회복을 예언하고, 그리고 특히 34장에서 31장은 에스겔서의 복음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선한 목자를 주심으로써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번 설교 에스겔서의 계약서에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 네, 그걸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다음번 설교는 굉장히 그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35장은 하나님의 세일산에 대한 대적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지금 그 여러 민족들을 어떤 것에다 비유해줘. 근데 이, 오늘은 두 민족을 산에다 비유하시는데 세일산은 에덤에 있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산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에덤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가까운 핏줄이지만 항상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약할 때는 공격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순서가 있죠. 내부에서 먼저 타락이 타락하죠. 그러면 타락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서로 권력을 차지했다고 싸우다가 그때 이제 외적이 침입하면은 멸망하는 게 아주 나라가 망하는 티피컬한 패턴이에요. 고려도 이래서 망했습니다. 전 그 나라가 이렇게 망합니다. 하나님 백성도 타락하는 아주 티피컬한 과정이 있어요. 먼저 영적으로 해이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은혜가 없어지고 찬양도 시들해지고 그러다가 조금씩 세상으로 다가가서 세상에 폭 빠져버려요. 세상에 빠져서 죄를 조금씩 짓기 시작하다가 점점 죄에 대해서 분단해지니까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아주 큰 죄를 짓고 쓰러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에게 또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정돼서 나태해진 다윗 왕한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라고 예언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과정에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탐입하는 행위.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바로잡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오늘 치료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마른 뼈들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도 그래요. 사람이 죽는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을 훈련시키고 거기서 우상의 피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여기저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서 풍성한 삶을 다시 살게 하시는데 메마른 사막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드린 건 서론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 설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상당히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본문이 바뀝니다. 제 마음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받은 요절로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했는데 그게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인데 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본문에 새 영, 새 마음, 육신,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내 영, 내 윤례, 내 규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천천히 여러분 요거를 음미하면서 들어주세요. 36장 24절에서 27절
내가 너희를 이방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오는 것이 규례를 지킨다는 의무 때문에 온다면 참 오기가 싫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참 지루하고 하기 싫습니다. 성경인 것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내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킨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해서 부흥노견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찬송 부르시고 그냥 기도하고 싶고 성경 말씀만 보면 그냥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과정이 자세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세히 들으세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은 자세히 들으세요. 첫째 24절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질적인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실질적인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물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둘째 25절입니다. 우상 숭배 같은 그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맑은 물을 뿌린다. 네. 여기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I will sprinkle clean water. Sprinkle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이 물을 뿌리죠, 이렇게. 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깊이 숨어있는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없는 것 같죠? 왜 없습니까?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네. 자, 그 세상으로 더럽혀진 그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맑은 물을 스프링클해서 정결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물 세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떻게 틀리는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몇주 전에 우리 은지가 받은 거는 세례 중에서도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물로 받으니까.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사도바울이 세례를 주면, 세례라는 게 물세례입니다. 물론 침례죠. 물속에 빠뜨리는 거죠. 침례를 준 순간 동시에 성령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일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는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인지, 과연 영생이 있는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왜?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 성령 세례를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성령을 갈구하면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렸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네, 그렇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셋째, 26절에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시어 새 영을 두게 하신다.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자, 여기 마음.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 같습니다. 영어로 heart입니다. 오늘의 의미는 mind will이에요. 그러니까 혼에 속한 한 기능입니다. 주의할 것은 계약 계정을 지휘한 모든 히브리 언어, 영어, 한국어 번역이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그러니까 새 마음을 먼저 주시고 정결해진 마음에다 새로운 영을 거하게 하지만은 유독 개역개정만에 새 영이 새 영보다 먼저 쓰여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새 영의 임재가 새 영보다 먼저라는 거. 이게 성령 역사를 강조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먼저 와야지 내가 성령을 받느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을 나한테 안 주시니까 나는 뭐 그러니까 내가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건 핑계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더러운 마음에 새로운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새 영이 임하기 위해서 새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예요. 성령을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회개의 중요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그 제가 새 번역 원어에 기록된 순서를 지키는 번역을 오늘 택한 이유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왔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려면 먼저 회개하세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여기서 지금 성령을 두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둔다는 이 동사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다와 같은 단어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두신 자리를 이탈하였기에 그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이게 의미하는데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원래 자리로 다시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오늘 25절이 먼저 나와요.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헌 마음에다 담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지면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를 움직인 건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넷째, 26절 후반부입니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네. I will remove from your heart and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여기서 굳은 마음 원어로 굳은은 에베네요. 에베라는 것은 돌이란 뜻입니다. Heart of stone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요.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의 부드러운 원어는 바사로 heart of flesh입니다. 이 번역이 네,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 육신의 마음일까요? 근데 여기서 육신은 대부분의 번역이 우리 육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살이 말랑말랑하죠. 저 살은 더 말랑거립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저도 범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주 순결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 히브리어는 The seat of emotion, desire, thought and decision.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이 디시전 메이커라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실제로 어떤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게 이거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게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어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건데 make mind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결정하다 make mind는 그 마음을 주어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윤례를 행하다 대부분 영어 번역이 walk in my statutes 법이나 규칙을 행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걷는다. 하나 말씀 안에서 걷는다. 따른다는 뜻이에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observe my ordinance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는 사람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사람은 구원에 어떤 조금이라도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고 거듭나기 위한 선행 조건은 있어요.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내 책임 아니야 이런 얘기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회개가 선행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신약성경이 전부 다 이 말로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위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차를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인도하신 후에 세상 우상의 더러운 것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해진 마음에 새로운 여행을 거하시게 하는 게 에스겔서 36장 28절과 31절이에요.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네. 내가 옛날에 예수를 모를 때 저지른 그 내가 참 싫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회개죠. 자, 이런 회복이 아까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했습니다. 아노텐, 위로부터 내려온 새 영에 대한 심령 변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트랜스포메이션. 네, 우리 교단, 아시아 교단도 그 캐치프레이즈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내면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데 에스겔은 성령을 마음속에 두어서 내면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한다는 차이가 있긴 해요. 말씀인가 성령이지만 사실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모두 성령의 역사예요. 거칠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고 순정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되면 죄가 미워집니다. 죄가 싫어져요. 죄 짓고 싶지 않아집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하기 싫어져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시는 새영,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는 마음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으십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면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만 40세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가까운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뭐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멘토가 되시며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나의 신랑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신랑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와의 만남이 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모든 걸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감격이 굉장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40전에는요 저 자신을 철저하게 컨트롤했어요. 그래서 이성이 완전히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내 내면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모습이 제가 한 살부터 40살까지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걸 아시면 알아주세요. 논리적이고 이지적이고 동일같이 단단한 마음이 이 말씀으로 부서졌어요. 그 후에 사람이라는 이게 마땅히 있어야 할 마음, 감성과 이성이 어울려 존재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성한테 눌렸던 저희 감성이 살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40평생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시, 다 찬송시예요. 제 입술에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10년 있다가 그 시들을 모아서 찬송 시집을 한 권 편찬을 했습니다. 그 시집에 지은 그 시인의 필명이 김돌. 돌같이 딱딱하던 마음이 부서졌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억하려고 김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서졌어요. 마음이 아주 쪼개졌어요. 녹아버렸어요. 마음이 부서진 김돌 시인의 시집. 그 시집이 이름이 불꽃, Flame of the Fire. 이 서두를 우리 하영 씨가 좀 읽어주세요.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일기를 다시 쓰게 된 것은 그 놀라운 오순절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빨리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치 다른 사람이 내 몸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처럼 세월을 쌓아온 가치관, 사상들이 바뀌는데 마치 아주 오래된 습관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일단 기록으로 남겨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일기를 모아서 글로 엮으려는 생각은 없었다. 시로 엮으려는 생각은 더구나 없었다. 시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터지는 마음은 어느새 찬송시로 바뀌어 있을 줄이야. 이것을 시라고 부르려니 부끄러움이 앞선다. 단지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답하는 한 영혼의 깊은 고백이다.
아멘. 제가 한 몇 편의 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편만, 아주 짧은 시 한 편만 소개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춤을 추며 내 영혼에 밀려옵니다. 회개한 영혼은 기쁨으로 춤을 추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먼저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회개된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하소서. 저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